VOA 세계뉴스입니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16일 가자지구 남부 라파 공격을 철저하게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기자들 앞에 선 갈란트 장관은 이스라엘이 심각하게 타격을 입은 이번 전쟁이 5개월째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스라엘은 다음 하마스의 중심지인 라파를 공격 목표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갈란트 장관은 우리는 하마스의 주요 거점인 라파에서 향후 작전을 철저하게 계획하고 있다면서 다만 언제 작전을 실시할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민간인 대피 계획 없이는 이 지역에 대한 군사작전을 실행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라파에는 가자지구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는 140만 명이 이상이 몰려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남아프리카공화국이 라파에 대한 군사계획을 저지할 긴급조치를 내려달라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요청한 가운데 국제사법재판소가 16일 이를 거절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16일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달 26일 이스라엘에 집단학살 방지를 명령했다면서 이 명령은 가자지구에도 해당되는 사안으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안보협정을 맺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6일 엘리제궁을 찾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나 안보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양국 간에 체결된 안보협정은 향후 10년 동안 지속되는 것으로 이번 협정에 따라 프랑스는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에 더해서 올해 최대 30억 유로를 지원하게 됩니다. 엘리제궁은 프랑스가 다른 파트너들과 함께 우크라이나가 국가방어 능력을 북대서양조약기구와 상호 운영 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랑스에 앞서 독일도 우크라이나와 안보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프랑스 방문에 앞서 독일을 찾은 젤렌스키 대통령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만나 11억 유로 규모의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안보협정에 서명했습니다. 독일의 군사 지원에는 122mm 구경포탄 12만 발과 곡사포 36문 또 방공 시스템 등이 포함됩니다.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유조선을 공격했습니다. 야이아 샤리 후티 반군 대변인은 17일 발표한 성명에서 홍해에서 항해 중인 유조선 플룩스를 대상으로 해군 미사일을 동원해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리 대변인은 또 이번 공격이 정확하고 직접적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16일 파나마선 적의 유조선 한 척이 후티 반군의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번 공격은 국제선박에 대한 또 다른 불법적인 공격의 예라면서 후티 반군의 공격 중단을 촉구하는 많은 국제사회의 요구가 나왔음에도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영국 해사무역기구와 영국 해사보안업체 엠브레이는 유조선이 공격받은 지점이 홍해 연안에 있는 모카항구 북서쪽으로 133km 지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엠브레이는 후티 반군의 공격을 받은 유조선에 탑승하고 있던 선원들은 안전하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감옥 수감 중 사망한 러시아의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리에 대한 입장 표명을 거절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실은 17일 나발리의 죽음에 대한 입장을 묻는 AFP에 이는 러시아 내정의 문제로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교정당국은 지난 16일 나발리가 수감 중이던 야말로 네네츠 지역 교도소에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발리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 일의 배후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지목하며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나발리의 죽음은 러시아가 어떤 종류의 정권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미국 등 서방이 나발리의 죽음과 관련해 푸틴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과 관련해서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런 비난은 받아들일 수 없고 완전히 극단적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이 자산 부풀리기 혐의를 받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일가에 3억 달러대의 벌금을 낼 것을 판결했습니다. 지난 2022년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 일가가 운영하는 트럼프 그룹이 대출 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호텔과 골프장, 기타 부동산의 가치를 부풀린 혐의가 있다며 뉴욕시 맨해튼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의 아서 앤고런 판사는 16일 열린 재판에서 이 같은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총 3억 5,500만 달러의 벌금을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앤고런 판사는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으로 3년 동안 뉴욕주 내 사업체에서 고위직을 맡을 수 없도록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법원의 이번 판결에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판결이 선거 개입이자 마녀 사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6월에 떠올려보는 클래식 고전음악가는 멘델스존입니다. 독일 낭만파 음악을 이끌었던 야콥 루드비히 펠릭스 멘델스존이 1809년 2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안이 넉넉했고요. 어릴 때부터 체계적인 교육을 받았고 또 아들의 재능을 알아본 부모님은 여러 악기를 가르치고 또 유럽 여러 도시로 연주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왕궁과 귀족들이 초대해서 음악을 청하는 이름난 음악가였습니다. 어렵고 힘들게 음악을 했었다는 당시의 많은 음악가와는 달리 행운아라는 뜻의 이름 펠릭스처럼 풍요로운 음악 세계를 펼쳤다는 부러움을 받았던 작곡가이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말 음악 여행으로 오셨습니다. 저는 도성민입니다. 오늘은 부드럽고 아름다운 멘델스존의 작품으로 음악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이작스턴의 바이올린과 프랑크 브리프가 이끈 콜롬비아 교향악단의 연주고요. 작품 번호 34-2 노래의 날개 위에입니다. 노래의 날개 위에 그대를 보내리니 행복이 가득한 창 그곳 아름다운 나라로 향기로운 꽃동산에 달빛은 밝은데 한 송이 연꽃으로 그대를 반길 겁니다. 종려나무 그늘 아래 사랑에 취하여 당신과 함께 고요하게 꿈속에 잠길 겁니다. 꿈속에 잠길 겁니다. 독일의 문호 하이니 하이네가 유토피아 낙원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시에 멘델스존이 곡을 붙인 작품입니다. 노래의 날개 위에였습니다. 오늘은 오케스트라와 바이올린의 협주로 들어봤는데요. 남녀 성악가의 목소리로 듣는 이 노래의 날개 위에도 또 현악기, 독주로 듣는 연주도 멘델스존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프란츠 리스트가 편곡한 피아노 선율의 노래의 날개 위에도 조금씩 다른 느낌의 평온함을 주는 것 같습니다. 노래의 날개 위에 1834년 멘델스존이 25살 때 작곡한 작품입니다. 멘델스존이 17살 때 작곡했다는 대문호 셰익스피어의 희곡 한여름밤의 꿈의 그 연극 무대를 위해서 작곡한 작품들과 함께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멘델스존의 심성이 그대로 담겨있는 작품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행운아 펠릭스 멘델스존도 모든 것을 가지진 못한 것 같습니다. 가족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았고요. 또 음악적 명성을 높이 쌓고 있었는데 1847년 11월 38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주말의 음악여행 고전음악 클래식의 깊이와 향기에 빠져보는 시간입니다. 매주 토요일 밤과 일요일 새벽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표트르 일리치 차이콥스키의 슬라브 행진곡 이어드립니다. 작품 번호는 31번입니다. 세르비아와 오스만 제국이 전쟁을 치렀던 1876년에 만들어진 곡이라고 하는데요. 당시 러시아는 같은 슬라브 민족이고 또 정교회 국가였던 세르비아를 지원을 했는데 세르비아가 수세에 몰리면서 세르비아를 돕기 위한 움직임이 러시아 각계에서 이어졌다고 합니다. 당시 모스크바 음악원은 니콜라이 루빈스타인이 원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세르비아의 부상병을 돕기 위한 자선음악회를 준비하면서 친구인 차이콥스키에게 애국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관현악곡을 만들어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세르비아의 민요와 러시아 국가를 생각나게 하는 세르비아 러시아 행진곡이고요. 약보를 출판하면서 슬라브 행진곡이라는 제목이 달렸다고 하네요. 오늘은 스위스의 지휘자 에르네스트 앙세르메가 이끈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영국 작곡가 에드워드 엘가의 작품 번호 12번 사랑의 인사 길드홀 현악 앙상블의 연주로 들으셨고요. 앞서 전해드렸던 곡은 차이콥스키의 슬라브 행진곡 작품 번호 31 에르네스트 앙세르마가 지휘한 런던 교향악단의 연주였습니다. 엘가의 관현악곡 사랑의 인사는 제목 그대로 작곡가가 연인에게 고마움의 인사를 전하는 고백 같은 작품입니다. 1888년에 만들었습니다. 자신에게 피아노를 배우고 있었던 8살 아래의 아가씨가 있었는데요. 장군의 딸이어서 결혼은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어려운 관계였는데 엘가와 사랑하게 된 이 아가씨가 신분의 차이, 종교의 차이로 가족의 반대가 너무나 컸는데 엘가와 약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엘가는 그녀의 사랑에 감동해서 고마움과 또 미안함을 담아서 약혼을 기념하는 음악 선물을 만들었습니다. 그 곡이 조금 전에 들어보신 사랑의 인사였습니다. 엘가가 붙인 이 악보에 쓴 제목은 연인의 이름을 독일어로 쓴 앨리스를 위하여였고요. 지금 널리 쓰이고 있는 살룻 담모르, 그러니까 사랑의 인사는 악보를 출판할 때 붙여진 프랑스말 제목입니다. 주말의 음악여행 VOA 한국어 방송에서 매주 토요일 밤과 일요일 새벽에 클래식 고전음악의 향기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이탈리아 작곡가이자 첼리스트 루이지 보케르니의 첼로 협주곡 준비했습니다. G장조 작품 번호 480 3악장 알레그로입니다. 네덜란드의 지휘자 톤 쿠프만이 지휘한 암스테르담 바로크 오케스트라와 미국의 첼리스트 요요마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러시아 음악가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이 영화 전체의 핵심으로 쓰인 영화가 있습니다. 2009년에 루마니아의 라두 미하일레아누 감독과 러시아 배우 알렉세이 구스코프, 또 루마니아와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의 영화인들과 함께 만든 영화 더 콘서트입니다.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은 150분 정도 길이의 영화의 후반부 20분 정도를 채우고 있습니다. 기적과 감동으로 표현되는 영화의 핵심 장면이고요. 이 음악을 연주하는 그 콘서트 장면에 빠져드는 관객의 몰입도는 그 어떤 형식의 연주 때보다 놀라울 정도입니다. 볼쇼이 극장의 청소부로 일하는 안드레이 필리포프가 영화 더 콘서트의 주인공입니다. 구소련 시절 명성이 높았던 볼쇼이 교향악단의 지휘자였는데 공연 중에 지휘봉을 뺏긴 뒤로 30년째 극장에서 일하고 있는 청소부입니다. 어느 날 사무실 청소를 하다가 막 수신 중인 팩스를 보게 됩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극장에서 급히 볼쇼이 교향악단의 공연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는데 놀란 듯 팩스 종이를 감춰버린 필리포프. 자신이 30년 동안 너무나 간절하게 원했던 공연 무대로의 복귀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필리포프는 옛 동료이자 흩어진 단원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술에 찌들어 있거나 운전사로, 집시로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기가 바빠 보이는 단원들은 너무나 흔쾌하게 필리포프의 제안을 수락합니다. 하지만 가슴에 맺힌 한을 풀겠다는 비장함은 하나도 없고 그저 프랑스 파리로 갈 수 있다는 사실 그것 하나가 이들을 설레게 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악기를 잡아본 적이 없는 연주자들이 관객이 2,000명이나 되는 큰 무대에 선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극장과의 공연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됐고 레퍼토리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필리포프는 차이콥스키라고 말해버립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젊은 여성 바이올리니스트 안네 마리 자케와의 협연이어야 한다고 못을 박아버립니다. 어렵게 마련한 경비로 파리에 도착한 볼쇼이의 옛 단원들. 공연 연습 생각은 하나도 없고 파리 구경과 돈 되는 일에 바쁩니다. 필리포프의 옛 명성만 믿고 협연을 약속한 바이올리니스트 안네. 텅 빈 리허설장에 놀라고 실망합니다. 필리포프가 수건의 복귀 무대에 차이콥스키와 안네를 외친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휘봉을 뺏겼던 30년 전 무대의 연주곡이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이었고 그날 일로 시베리아 수용소로 끌려간 바이올린 독주자 레아가 이 젊은 여성 바이올리니스트 안네와 연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연주자를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악단이 해체됐습니다. 단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필리포프는 극장의 청소부로 신낱 같은 희망을 품어왔던 겁니다. 파리 구경에 바빴던 단원들이 갑자기 정신없이 극장으로 들어옵니다. 필리포프가 보낸 레아를 위하여라는 문자 메시지 때문이었는데요. 리허설 한 번 없이 시작한 공연이니 그 수준은 말할 필요도 없었는데 무대도 객석도 어리둥절한 사이에 등장한 이 바이올리니스트 안네가 그런 불안을 바꿔버립니다. 완벽하면서도 아름다운 연주, 신금을 울리는 선율에 단원들이 하나가 됐습니다. 그동안 꺼내지 못하고 있던 30년 전의 실력이 기적처럼 돌아왔습니다. 바이올린 독주자와 지휘자가 눈빛으로 대화하며 차이콥스키의 공연을 이어갑니다. 친부모가 사고로 죽었다고만 알고 있었던 아내의 텅 빈 가슴이 이들과의 협연으로 흘러나온 눈물에 북받칩니다. 30년 전의 사건으로 악단이 해체됐을 때, 동료 바이올리니스트 레아가 시베리아 수용소로 끌려갔을 때, 악기 가방에 담겨서 몰래 프랑스로 보내진 갓난아기가 있었는데 그 아기가 레아의 딸이었고 이날의 협연자 안내였던 겁니다. 연주자도 지휘자도 단원들도 감동하고 관객의 탄복이 터져나온 기적의 공연.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D장조 작품 번호 35가 이 영화 더 콘서트를 떠올리게 합니다. 작품 번호 35 3악장입니다. 바이올린의 이자크 펄만, 유지 놀만디가 지휘한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Thank you.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의 주말의 음악 여행 듣고 계십니다.
독일의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가곡 모르겐, 내일을 미국의 소프라노 르네 플레밍의 목소리로 그리고 제프리 타테가 지휘한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함께했습니다. 마음을 차분하게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곡입니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가 1894년에 작곡한 곡인데요. 사상가이자 작가인 존 헨리 맥케이의 시에 곡을 붙여서 만든 것으로 내일은 태양이 다시 빛날 것이다 라는 내용의 희망찬 사랑을 노래한 곡입니다. 태양은 내일 다시 떠오릅니다. 그대와 내가 행복하게 걷는 이 길을 비춰줄 겁니다. 태양을 호흡하고 있는 이 찬란한 대지 위에 저 물빛처럼 파란 바닷가에 조용히 앉아서 말없이 당신의 눈을 바라보며 영원한 행복에 잠길 겁니다. 라는 가사였습니다. 슈트라우스가 부인과의 결혼을 기념하면서 만든 음악 선물 중에 하나이고요. 작품 번호 27번 중에 네 번째 곡이 방금 들었던 모르겐 내일이었습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스페인의 작곡가 프란시스코 타레가의 알함브라의 추억이 이어집니다. 호주의 기타리스트 존 윌리엄스가 연주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고전음악 클래식과 함께 세상으로의 여행 준비하겠습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